7장 36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1208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좀 다 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이유를 물어보면요,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7절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치부와 중등부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현재 유치부 아이들이 30명이 넘습니다. 근데 교사가 5명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중등부도 교사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현재 유치부는 한 5분 정도의 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아마 다른 부서에도 교사가 좀 부족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유치부와 중등부에서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부담감이 생기시는 분들은요, 교사에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치부 아이들과 특별히 중등부 아이들,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사로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교사 캠프가 이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교사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좀 아시고 이렇게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마세요. 주께서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 같지만은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기도가 필요합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구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죠. 불신자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기도하는 것 대신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또 하면 된다. 그 자기 암시를 자꾸 넣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된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I can. 그러죠. I can.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정신개발도 하고 수련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정신개발을 하고 무엇인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연인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과 더불어 일해 나가시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 했던 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 안 하면은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 위하여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일체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마지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셨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세례요한 역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너무나 더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종은 주어진 명령을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되죠. 또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는 명령을 받은 대로 복종을 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명령은 다른 명령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드시 복종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라고 명령을 받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하시아 왕이 왜 죽었습니까? 사람들은요, 의사들은 그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하지 않아서 죽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신 바알세부북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왜 이 아하시야 왕이 죽었습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바알세부북에 물으러 가느냐.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요, 그가 잘못된 그런 모든 모습들이 바뀌어졌겠죠. 주께 여쭙지 않고 또 주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도들에게 흔히 있는 일이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사왕은 왜 죽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아사왕은 발에 병이 나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왜 내게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느냐. 단순히 의원에게 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정반대로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통곡하며 기도했죠. 그랬더니 15년의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도 연장을 해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찾는가, 이것이 그 사람이 누구를 가장 신뢰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간절한 모습으로 간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응답을 해주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에 수많은 명령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쉬는 죄를 범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 주님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은 기도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결단코 혼자서 다 하지 않으십니다. 혼자서 하지 아니하시고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해나가십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일하는 건 우리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기도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절망에 빠지지만 기도하면 절망에 빠질 만한 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신다. 주께서 일해나가시는 그 통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를 대충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임하셔야 됩니다. 어떤 무신론자가요, 자기 옆집에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 여성이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성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가 볼 때는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찾아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매일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모르세요? 그렇게 하면서 괴롭혔습니다. 이 기도하던 여성은요, 그 여인이 찾아올 때마다 괴로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는데, 신이 없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천 여성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성의 집에 식료품이 바닥에 나버렸습니다. 평상시처럼 그녀는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식료품이 다 바닥에 났습니다. 식료품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처럼 그 무신론 여성이요, 그 여성의 집에 가까이 왔다가 그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그 여성의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는요, 식료품 가게로 막 달려가서 그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 그 식료품을 가득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성의 집 문 앞에 두고 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그 기도하던 여성이요, 벨 소리를 듣고 나왔는데 아무도 없고 거기에 식료품, 그녀가 기도하고 있던 그 식료품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는요, 깜짝 놀라서 너무나 좋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귀한 식료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무신론자가 뛰어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그 식료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준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없는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기도하던 여성이요, 깜짝 놀라면서 더 놀라운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막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당신 왜 그러냐고. 이건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인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이 양식을 주실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제 식료품 가격을 지불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일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뜻하지 않은 재앙을 입은 이 아비멜렉의 재앙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죠. 사실 이것이 그 문제를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아비멜렉과 그의 식솔들은요, 권솔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주님은 아비멜렉이 회개하고 아비멜렉이 돌아오면 순종하면 곧바로 재앙을 풀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 재앙을 거두고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치료하시는데 그가 회개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는 것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 세상에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는 주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꿈을 꾸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예는 욥기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과 욥의 세 친구의 그 잘못은 아마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세 친구의 잘못을 다루실 때에 욥에게 기도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욥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욥기 42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세 친구들을 용서를 해주시고 그리고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기도가 없이도 해결을 할 수 있었지만은 욥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해나가시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는 반드시 기도하는 용사, 그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또 욥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입술을 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의 종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7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어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루는 그 도구는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또 하나님의 벗이라면 즐겨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그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재림하겠다 그 말씀을 알려주신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순종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 그 마지막 절도 기도로서 끝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론 21절의 마지막 절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아주 충실한 종 사도 요한이 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맨 마지막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필요로, 기도하는 성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악에서 구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요, 늘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셔야 됩니다. 조금 탈피하셔서 눈을 들어서 주변을 좀 둘러보셔야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하나님의 아픈 마음들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내 삶에만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방을 위해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 열방의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요. 기도를 해도 안 됩니다. 이것이 조금 제가 염려가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기도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를 보고 계시다가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기다리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채찍질하고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면서 더 힘들게 했죠. 그걸 바라보고 있던 모세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금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더 힘들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더 악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이 내가 기도함으로부터 내가 이 말을 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더 힘들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더 큰 능력을 부어주겠다. 이제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때가 있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보면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기적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용을 해주십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마치고 이렇게 있으니까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제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꿈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을 하시고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 많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 제가 뭐 내용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그분의 간증하는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요, 이모저모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가십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이 기도하는 일에, 물론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만은 있는 그 초소에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암송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부담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힘들고 어려운 거 감사가 안 된다. 왜 자꾸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감사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가 안 되는데 왜 자꾸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러십니까? 이런 감사가 안 될 때는요, 하나님께 대어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소리 지르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감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부르짖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사실 그때는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그럼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이 영혼 속에서부터 진정으로 그 일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는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십니다. 언제 응답을 해주시는가? 그 일 때문에 괴로워서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그 일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응답을 해주시는 단계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 제가 괴롭습니다. 저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감사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이게 감사가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하나님께 대어드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가시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끝마치고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일, 그 일로 인해서 내 영혼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 일 저에게 그렇게 일을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에, 그 진정한 감사가 있을 그때에, 바로 그때가 응답을 해주시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죠. 그제서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임할 그때,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하면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내 마음속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나올 때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저는 그 기도에 관해서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할 때 참 마음에 흡족함이 있습니다. 마음이 참 좋습니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 만찬에 쓸 식료품이 없으니까 식료품을 좀 달라고 부탁을 좀 했습니다. 남편이 2차 대전에 나가서 전사를 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고 주인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어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료품 주인이요, 장난기가 발동을 했습니다. 기도밖에는 정말로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말을 긁어 넘어졌죠. 그렇다면 그 기도를 내게 주십시오. 기도밖에 드릴 것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 기도를 내게 주시면은 그 기도 무게만큼 내가 식료품을 당신에게 드리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부인이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종이 쪼가리라 그러죠. 종이를 한 장을 꺼내어서 식료품 가게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 기도 무게만큼 내가 식료품을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어제 저녁에 아이가 아파할 때에 내가 내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종이에다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기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고는 종이, 기도 제목을 기록을 한 종이를 주었습니다. 주인은요, 별로 관심이 없죠. 읽어보지도 않은 채 이 종이 한 장에 무슨 무기가 나갈까 해가지고 저울 추를 놓는 곳에다가 그 종이를 놓았습니다. 기도가 적힌 종이를 넣고, 자, 이 기도가 나가는 무게만큼 내가 당신에게 식료품을 대어서 무게를 달아서 주겠습니다 하고는 식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게 재는 거 아시죠? 고구의 무게만큼 이게 수평이 되면은 그게 이제 그 무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식빵을 한 봉지를 올려놓아도 눈금이 저울이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또 다른 식료품을 올려놓아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인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울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올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봉지에 담아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인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이고는 그 식료품을 다 담아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이게 무슨 일인가 살펴보니까 저울이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가끔 의아해했다고 그럽니다. 정말 이 일이 우연의 일치일까? 그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왜 그 부인이 또 미리 그 종이의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왔을까? 왜 부인이 저울이 고장났을 때 하필 딱 그때 왔을까? 그 부인이 적은 기도 제목은요 이런 거였습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백성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 속에 하나님은 놀랍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하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 찬송 있죠? 저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도할 사람이 자꾸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다 바쁘다고, 나는 일 때문에 바쁘다고, 나는 죄일 때문에 바쁘다고, 다 바쁘다고 그럽니다. 그 바쁜데 어떻게 기도하는 시간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 기다리십니다. 주님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골방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방에서 1대1로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은 사랑한다는 개념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1대1로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 나는 만나고 싶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1대1로 이렇게 만나기를 별로 그렇게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어색해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짝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짝사랑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1대1로 만나는 거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하는데 두 사람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든다면 싫어할 것입니다. 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누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딱 두 사람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남을 1대1로 만나고 싶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좀 어색합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안 만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주님과 나는 반드시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그 앞에서 주님,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우리 모두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주의 재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상황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시간을 내어서 엎드리고 일대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이 기도의 소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